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과 관련해 인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캔사스주 지역 라디오 KFDI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협상이 긴 과정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과 핵실험을 계속 중단하도록 해왔다며 북한이 미국과 관여하도록 만든 경제 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북한 비핵화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있어 여러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며 남북관계도 그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워킹그룹은 한반도 평화복원 노력과 비핵화 논의가 병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도록 고안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한 국민들의 전통 레슬링인 씨름이 사상 처음으로 남북 공동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는 오늘 아프리카 모리셔스에서 개막한 제13차 회의에서 씨름을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하는 안건을 24개국 위원국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씨름은 한국의 전통 레슬링 씨름이라는 명칭으로 등재됐습니다. 남북한이 하나의 무형문화유산을 공동 등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 군용기 한 대가 오늘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해 한국 군 당국이 중국 측에 항의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중국 군용기 한 대가 오전 11시 제주도 서북방에서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해 약 11시 38분경 이어도 동쪽 방향으로 이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중국 군용기는 두 차례 더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뒤 다시 이탈하는 등 이날 모두 2시간 10여 분 동안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머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은 전투기 10여 대를 긴급 투입해 감시 비행과 경고 방송 등 정상적인 전술 조치를 했다고 합참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 군용기가 한국의 영공은 침범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중국 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진입과 관련해 주한 중국 대사관 무관을 불러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경비함정이 크림반도 해역에서 우크라이나 군함 세척을 납포하는 등 양국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해군은 어제 러시아 경비함정이 케르치 해협을 통과하려던 자국함정 두 척과 예인선 한 척에 발포한 뒤 납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해군 6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경비함이 발포한 사실을 확인하며 우크라이나 선박들이 불법적으로 러시아 영해에 진입했고 멈추라는 경고를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페트로 포로센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비상 내각회의를 소집하고 러시아가 자국 영해를 침략했으며 선박들의 항해를 방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서부 국경지대인 케르만시아주에서 어제 오후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해 7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지진은 이란 내 적어도 7개 주에서 감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강진으로 600여 명이 숨졌던 케르만시아주에서 가장 강력한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이란 관영통신은 본진 이후 규모 5.2와 4.6 수준의 여진이 이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케르만시아주 당국은 이번 지진으로 729명이 다쳤지만 대부분 치료를 받고 귀가했으며 18명이 현재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멕시코 국경에 도착한 중남미 이민자 행렬 캐러번 일부가 불법 월경을 시도하자 미 국경수비대가 국경을 일시 봉쇄했습니다. AP통신 등은 어제 미 멕시코 국경 도시인 티우아나에서 중남미 이민자 수백 명이 미 당국에 조속한 난민 신청 접수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이민자들이 국경 장벽을 넘어 불법 월경을 시도하자 미 국경수비대가 최루가스 등을 발사하며 저지했습니다. 이후 미 당국은 티우아나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를 잇는 국경 출입구를 몇 시간 동안 봉쇄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26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핵활동이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일이라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견해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멈춘 지 1년을 맞고 있지만 개발 움직임은 여전하다는 주장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몇 년간 국제적인 사이버 범죄 중 상당수의 주범을 북한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새벽부터 오전까지 비 또는 눈이 조금 오다가 개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는 영하 2도에서 영상 15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핵활동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우려에 동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핵화 검증은 어려운 과정이라며 IAEA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핵활동이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일이라는 IAEA의 견해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3일 북한의 핵심 핵시설인 영변에서 일부 움직임이 관측됐다는 IAEA의 전날 보고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은 22일 이사회 보고에서 5메가와트 원자로는 가동이 중단됐지만 시험용 경수로는 부품 조립이나 미완성 원자로의 부품을 실어나르는 것 같은 활동들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측된 움직임의 본질과 목적은 현지에 직접 가서 봐야 확인할 수 있다며 북한의 사찰단 방문 허용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어떤 비핵화 합의라도 검증은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며 독립적이고 국제적인 핵검증기구로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역할을 고려할 때 IAEA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IAEA가 북한에서 감시와 검증을 재개할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대해 매우 감사하고 북한의 핵 관련 정보를 더욱 예의주시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핵활동 중단 조짐이 없다는 IAEA의 지난 8월 보고서를 거듭 정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유엔이 금지한 핵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정확히 평가한 IAEA 사무총장의 보고서를 환영한다는 설명입니다. 8월 20일 공개된 IAEA 보고서엔 북한이 지난 1년 동안 원자로와 재처리 공장의 설비를 가동시키는 등 핵 개발을 계속 진전시킨 흔적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의 국무부 관계자는 아마노 사무총장이 거듭 지적한 영변의 핵 관련 움직임을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원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최종적 비핵화를 원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완전히 비핵화시키기 원하고 핵 문제가 다시 떠오르지 않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이달 초 연기됐던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고위급 회담이 조만간 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북 2차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내년 초에 열리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미북 고위급 회담 일정이 다시 잡혔나요?
아닙니다. 미국 국무부는 일정을 다시 잡기 위해 북한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확정된 건 없습니다. 주목되는 건 국무부가 이번 주 초 개최를 북한 측에 제안했다는 한국 언론들의 보도입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된 건 아니지만 북한의 호응 여부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리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위급 회담이 정상회담 개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건가요?
고위급 회담이 조만간 열려야 2차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내년 초에 가능할 전망입니다. 정상회담 준비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 때문인데요. 경호와 의전 계획을 수립해 확정하는데 대략 두 달이 걸린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쯤 고위급 회담이 열려서 의제와 장소, 시기 등을 조율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 폼페오 국무장관 등이 모두 내년 초에 2차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목표 설정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9월에 2차 정상회담이 매우 곧 열릴 것이라며 곧 일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었고 10월에는 회담 장소로 서너 곳을 검토 중이라고 했었습니다. 당시 회담이 임박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이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폼페오 장관도 10월 초 4차 방북 직후 미북 2차 정상회담에 세부 사항에 관한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8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고위급 회담을 돌연 연기했던 이유가 뭔가요?
예, 국무부는 일정상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북한 측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한국 언론들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담을 연기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왜 트럼프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 건가요?
예, 실무 차원의 대화로는 자신들의 관심사인 제재 완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 보좌진들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했는데요. 지난달 폼페오 장관의 4차 방북 이후 이런 입장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폼페오 장관과 5시간 30분간 만나며 협상했지만 성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으면 북한이 고위급 회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보다는 미국이 제재 완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고위급 회담 등 실무 차원의 접촉에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제재 문제에 관한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인 만큼 북한은 이 문제에 변화가 없을 경우 실무회담은 외면하고 정상회담을 통한 담판에 매달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제재 문제에 대한 타협안이 마련돼야 고위급 회담 일정이 다시 잡히게 될까요?
예,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폼페오 장관의 4차 방북 이후 제재에 대한 불만의 수위를 줄곧 높여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대북 제재를 악랄한 책동이라고 비난했고요. 외무성 미국 연구소 소장은 논평을 통해 병진 노선 복귀와 핵개발 재개 가능성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북한이 대화 의지를 접은 건 아니죠?
맞습니다. 최근 양측이 취한 조치들을 보면 대화 의지는 분명합니다. 북한은 미 중앙정보국 CIA의 조종에 따라 불법 입국했다면서도 미국인 한 명을 억류 한 달 만에 석방했습니다. 미국 역시 내년 봄에 열리는 미한 독수리 훈련의 축소를 발표한 데 이어 남북 간의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를 유엔 안보리 제재의 예외로 인정했습니다.
미북 양측의 이런 조치들이 답보 상태에 있는 비핵화 협상을 촉진할 수 있을까요?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답보 상태에 있는 이유는 대화 의지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와 제재 문제에 대한 양측의 이견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진전이 이뤄져야 연기됐던 고위급 회담이 다시 열리고 비핵화 협상의 답보 상태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대화 국면으로 접어든 올해 미 의회에서는 대북 대화를 지지하면서도 비핵화 협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우려 사안들이 제기됐습니다. 인권 문제에 대한 지적은 대화 진행 상황과 별개로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올해 의회의 대북 기류를 반영하는 법안과 결의안들을 이재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올 초 미북 대화 움직임이 나타나던 상황에서도 미국의 대북 선제 공격 가능성에 대한 의회 내 우려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1월 민주당의 로칸나 하원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의 위헌적 대북 선제 공격 제한 법안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칸나 의원은 이 법안과 별개로 30여 명의 하원 의원들과 미국 군사 당국 간 소통 재개를 촉구하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미북 관계가 맺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감안할 때 군 당국 간 소통 재개는 미북 양국이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칸나 의원은 당시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북 군 당국 간 연락 채널 개설과 관련해 오판과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necessary to prevent a miscalculation. To prevent a mistake. And
이어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가 확정되자 의회에서는 대북 외교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2월 상하원에 잇따라 상정된 결의안은 모두 한국의 성공적인 평창올림픽 개최를 기원하며 유엔 결의에 따라 이번 올림픽 개최가 한반도와 영내 평화 조성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20명 양당 의원의 초당적 지지를 받은 상원 결의안은 그러면서도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관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평창올림픽 전후로는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지적하는 인권 관련 결의안들이 잇따라 상정됐습니다. 2월 중순 마이클 리 공화당 상원 의원은 14년 전 중국에서 실종된 미국인 데이비드 스네든의 납북 가능성 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어 3월 초에는 마이클 코너웨이 공화당 하원 의원이 북한 수용소 폐쇄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하원 정보위와 군사위 소속인 코너웨이 의원은 당시 VOA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인권 개선 노력을 보여준다면 대화에 진지하다는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ou know, if Kim Jong-un were serious, this is an easy good faith effort he could make that might gain him.
이어 4월 상원에서도 북한 수용소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상정됐습니다. 오리네치 상원 의장 대행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이어 지난 9월 상원 외교위를 통과했으며 현재까지도 계속 지지 의원 수를 늘리며 연내 처리가 주목되는 대북 안건 중 하나입니다. 남북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4월에서 6월은 올해 의회에서 가장 많은 대북 안건이 발의된 시점입니다.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직후 툴시 가바드 민주당 하원 의원은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 아태소 위원장과 한반도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의회된 목소리는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5월 말 브랜던 보일 민주당 하원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직전에는 회담에 대한 의원들의 요구사항이 담긴 안건들이 집중적으로 발의됐습니다. 특히 섣부른 대북 제재 완화를 우려하고 북핵 합의에서 검증을 강조하기 위한 법안과 결의안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개최 직전 엘리엇 앵겔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가 대표 발의한 북핵 기준 법안이 대표적입니다. 이외에도 당시 하원에서는 북한에 나포된 푸에블로호 송환을 요구하고 미국 내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 등이 상정됐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로는 비핵화 협상에 관한 의회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안건들이 집중 발의됐습니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밤 메넨데즈 의원과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싱가포르 회담 약 2주 후 대북 협상 진행 상황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대북정책 감독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서는 이는 협상 불가 대상임을 의회의 인식 조항을 통해 분명히 했습니다.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아미베라 민주당 하원 의원이 당시 발의한 한반도 공약 유지 법안도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그리고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에 따른 외교 군사적 영향을 미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도 북한 인권에 대한 의회 내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보일 의원은 싱가포르 회담 직후에도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해제하려면 북한 인권 개선에 관한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어 크리스토퍼 스미스 공화당 하원 의원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 인권 개선을 한반도 비핵화 전략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의회를 최종 통과한 시점도 이때입니다. 당시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법안 통과와 관련한 성명을 내고 최근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운동가들을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는 비생산적이고 상당히 충격적이라는 이례적인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어 VOA에 한국 정부는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계속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Oh, I talked yesterday with North Korean human rights advocates. I spent some time with them.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hat we get information circulated.
싱가포르 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이 점점 교착 상태로 빠지던 7월에서 10월 사이 의원들이 북한을 특정해 발의하는 결의안과 법안 수는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2만 2천 명 미만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제안하고 북핵 합의 검증평가서 제출을 행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을 새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11월 중간선거 이후 비핵화 후속 협상이 여전히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의회에서는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이 잇따라 상정됐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가드너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지난 15일 상하원 결의를 함께 담은 동시결의안 형태로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곧이어 하원에서도 로이스 위원장이 대북 협상 결과에 상관없이 외부 공격에 대한 방어와 평화, 번영 유지를 위한 동맹의 활동을 지속돼야 한다는 내용의 미한동맹 관련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한편 115대 회기 종료를 약 2주 앞둔 현재 상원 외교위에서는 다자간 경제기관과 미 외교정책을 주제로 상원 군사위에서는 국방전략위원회 보고 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대북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미국, 한국 등과 대화에 나서며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한 지 이제 1년을 맞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제거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북한의 개발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 발사를 강행한 건 지난해 11월 29일.
김정은 동지는 사용의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5형의 성공적 발사를 지켜보시면서 오늘 비로소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역 로켓 강국 위협이 실현되었다고 긍지 높이 선포하시였다.
핵과 미사일 도발은 사실상 이날 이후로 1년 동안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 이후 최대 성과로 꼽는 부분입니다.
But we're very happy how it's going with North Korea. We think it's going fine. We're in no rush. The missiles have stopped. The rockets have stopped.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과 달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중단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정황들이 계속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 보고에 나선 아마노 유키야 사무총장은 북한 영변 구룡강 인근을 지목하며 이곳에서 8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추가 움직임이 관측됐다고 지적했습니다.
As far as nuclear program of North Korea is concerned, I noted some developments that have taken place since my report in August.
이런 활동들을 5메가와트 원자로와 경수로 냉각 기반 시설의 변동과 연관 지은 유키야 사무총장은 정확한 규명을 위해 방북 사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앞서 지난 8월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북한이 지난 1년 동안 원자로와 재처리 공장의 설비를 가동하는 등 핵 개발을 계속 진전시킨 흔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미 국무부 관리도 VOA에 북한의 핵활동 중단 조짐이 없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관측을 정확하다고 평가하며 북한 핵활동에 대한 심각한 우려에 공감한다고 반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이 먼저 나서 자신들의 무기 개발 사실을 공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은 지난 16일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첨단 전술무기 실험을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를 개발했는지 공개하진 않았지만 지난해 화성 15형 발사 이후 처음으로 김 위원장이 무기 실험 현장에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미 언론이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멈추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은 훨씬 많습니다. 특히 이 같은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6월 싱가포르 회담 이후 집중됐습니다. MBC 방송은 6월 말 정보 당국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최근 몇 달간 다수의 비밀 장소에서 핵무기의 재료인 농축 우라늄 생산을 늘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월스트리트저널도 7월 초 민간연구소의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인용해 북한 함흥의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 공장의 외부 공사가 완성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7월 말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이 평양 인근 산음동에서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9월에도 MBC는 미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석 달간 핵 활동을 은폐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만 5개 이상의 핵무기를 생산했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가 최근 인터뷰한 전직 관리들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관련 활동 정황이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신고와 검증이 빠진 모호한 싱가포르 합의의 취약성을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과의 협상에서 양보를 끌어내는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들을 늘리려는 북한의 의도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5월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했고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국제사찰단의 참관 아래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이버 범죄 상당수의 주범을 북한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은 용의자들의 이메일과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북한의 사이버 범죄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해킹은 특정 대상을 오랜 기간 감시하고 이들에게 악성 코드가 포함된 가짜 이메일을 보내는 스피어 피싱 방식으로 주로 진행돼 왔습니다. 미 사법당국은 북한이 이런 방식으로 소니 영화사와 일부 나라들의 금융기관, 워너크라이 등의 해킹 범죄를 감행하고 미국의 대학과 연구원들, 에너지 회사, 가상화폐 교환소에 대한 공격을 시도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조선엑스포 합작회사 소속 박진혁에 대한 미 법무부의 기소장에는 이러한 사례들이 자세하게 소개돼 있습니다. 북한의 수법이 가장 잘 나타난 사건은 지난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 대한 해킹입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북한 해커들은 2014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과 관련 은행들을 관찰하고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4개의 지메일 계정을 이용해 라셀 알람이라는 취업 지망생을 사칭한 이메일을 방글라데시 은행 관계자들에게 수십 차례 보냈는데 이때마다 이력서로 연결되는 링크에는 악성 코드가 심겨져 있었다는 게 기소장의 설명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은행 침투에 성공한 북한의 해커들은 1년 넘게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활동을 한 뒤 2016년 1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이 사용하는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의 핵심 시스템에 접속했고 8,100만 달러 탈취에 성공합니다. 법무부는 이후 분석을 통해 해커들의 접속지가 북한이란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이용한 이메일이 과거 다른 범죄에 연루된 계정과 관계가 있고 계정이 한국어로 구성돼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북한과의 연관성을 밝혀냈다고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기소장에는 박진혁 등 북한 해커들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계약 방위산업체인 로키드 마틴에 대한 공격을 시도할 때도 스피어 피싱 방식을 이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사드 배치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2016년 4월 29일부터 5월 20일 사이 미국의 지메일 계정 3개와 한국의 다음 계정 1개를 이용해 스피어 피싱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외에도 기소장에는 박진혁 등이 이런 방식의 이메일을 주한미군 관계자 등에게 보낸 사실이 명시됐으며 미국과 한국의 군 관계자 등을 오랫동안 감시했다는 사실 또한 담겼습니다. 북한의 해커들이 다른 나라들의 해커들의 도움을 종종 요청했다는 사실도 기소장에 명시돼 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북한 측 해커로 추정되는 한 인물은 HWA5403이라는 아이디를 이용해 해커들이 모이는 웹사이트에 자신이 심은 악성 코드가 스팸 이메일로 걸러지지 않는 방법을 문의합니다. 그러면서 캠벨 데이빗 793으로 시작하는 지메일 주소를 남겼는데 수사진이 이메일을 들여다본 결과 북한에서 접속된 흔적이 남아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지메일의 복구 이메일용 주소가 HWA5403을 아이디로 사용하는 한국의 다음으로 기재돼 있었으며 이 다음 이메일 역시 북한의 여러 IP 주소에서 접속했고 일부 인터넷 도메인 공급자에 가입할 때도 사용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제의 다음 이메일 주소는 북한이 사용하는 또 다른 이메일의 복구용 주소로 자주 등장합니다. 한편 이번 기소장을 작성한 미 연방수사국 FBI 특별수사관은 수사를 위해 수색영장을 100여 차례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000개의 이메일과 소셜미디어 계정들을 확인하고 다른 나라에도 85차례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해커 중 사실상 유일하게 신원이 확인된 박진혁도 이런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기소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박진혁이 소속된 조선엑스포 합작회사의 책임자는 2011년 1월 박진혁을 기존 프로그래머를 대체할 새로운 프로그래머로 소개하는 이메일을 외국의 한 회사 관계자에게 보냅니다. 이때 박진혁의 사진이 첨부된 이력서가 첨부돼 신원이 확인된 겁니다. 여기에는 박진혁이 1984년 8월 15일생으로 김책 공업대학을 졸업한 뒤 2002년부터 온라인 게임 개발자로 활동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울러 비주얼 C++와 자바, PHP, JSP 등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코딩에 능통하다는 사실도 소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사진은 박진혁이 동료 등에게 보낸 이메일을 확보했으며 이 중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박진혁은 2011년 5월 중국 다이렌에 머물 당시 지메일 계정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내 그해 9월 동료인 약혼녀와 결혼을 할 예정이며 영구적으로 북한에 돌아가 살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같은 해 9월 동일한 인물에게 다음 주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박진혁은 2012년과 2013년에도 핫메일 계정을 이용해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고객들과 교신하는 내용 또한 수차례 수사진에게 포착됐습니다. 현재 박진혁은 FBI의 지명수배를 받고 있습니다. FBI는 영어는 물론 한글과 중국어로 번역된 수배 전단지까지 공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박진혁은 2014년을 전후해 북한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알려져 실제 미 당국에 체포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싱가포르 공동선언에 대한 미북 간의 근본적인 해석 차이가 협상을 답보 상태로 만들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더 좋은 협상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미 관리들을 논의에서 배제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과 잘 되고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두 번째 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하지만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5개월이 지난 지금 미국 언론들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인색합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22일 협상이 답보 상태에 빠졌으며 미국은 협상에서 얻은 게 별로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동북아의 긴장이 해소됐고 북한의 도발이 멈췄지만 미국의 핵심 목표인 비핵화에서는 더 멀어진 것 같다는 게 전문가와 전직 관리들의 평가라는 겁니다. 또 일부 국무부 관리들은 실무 협상마저 중단될 수 있다고 말한다며 북한이 실무자들과의 회담을 원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수미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최상의 협상을 맺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미 정부 관리들을 상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신문은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첨단 전술무기 실험을 시찰했으며 핵물질 생산을 지속하고 미사일 기지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런 상황을 북한의 몸값 높이기로 풀이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양보를 끌어내는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들을 점점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관리들은 중국의 대북 제재 완화를 도전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도 그렇게 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공개적으로는 미북 협상과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공영방송 NPR은 이런 교착 상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명한 공동성명에서 찾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관계 정상화와 비핵화 약속만 있고 구체적인 과정이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은 것을 문제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정박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북한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먼저 주지 않으면서 아무런 진전 없이 시간이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과거 소련과 군축협상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서로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북한 모두 이런 방식을 싫어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미테리 연구원은 협상이 계속 답보 상태에 빠지면 북한이 먼저 나서 중국과 한국 등의 제재 완화를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핵 전문가인 스탠포드대의 지그 해커 박사는 김 위원장은 경제 발전을, 트럼프 대통령은 큰 외교적 승리를 바라고 있는 만큼 여전히 상황이 낙관적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집요한 외교가 뒷받침됐어야 했다며 양측 모두 신뢰 구축과 비핵화 조치를 계속 주고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때문에 비핵화 목표 달성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해커 박사는 말했습니다. 영국 시사 전문지 이코노미스트도 22일 분석 기사를 통해 미국과 북한이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놓고 동상이몽에 빠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최소한 비핵화에 관한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은 이미 상당한 조치를 한 만큼 미국이 행동에 나설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해석의 차이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때가 싱가포르 회담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폼페오 장관의 3차 방북이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폼페오 장관이 북한의 핵시설 폐기 시간표나 핵신고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은 이를 강도 같은 요구라고 비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외교위원회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 연구원은 미국은 실무회담을 통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보충하길 원하지만 북한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폼페오 국무장관과 볼튼 보좌관,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 등 관리들을 옆으로 밀어넣으려 끊임없이 시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조차 자신의 참모들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스나이더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신문은 그래도 희망의 광선이 있다며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국제 사찰단 수용에 동의했고 펜스 부통령도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 없이도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음을 시사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먼저 큰 양보를 할 것 같지는 않지만 교착 상태를 타개할 방안을 여전히 모색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여전히 협상의 달인으로 보이길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을 다시 만나 북한이 사찰을 수용하면 일부 상징적인 대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모두 임기가 제한된 만큼 시간이 전적으로 북한 편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진전이 없으면 미국은 제재를 더욱 강화하려 할 것이고 하지만 미국과 무역 분쟁 중인 중국은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북 긴장이 다시 고조될 위험은 여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와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구호단체들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물리적 지원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며 북한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대북 구호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CFK는 11월 방북 계획을 여러 가지 이유로 취소하게 돼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CFK의 하이디 린튼 대표는 19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내년에 다시 방북하기를 희망하지만 지금으로서는 확정된 일정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16일 발간한 소식지를 통해서도 대북 제재와 미 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로 대북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결핵과 간염,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제재 때문에 치료약이 북한에 들어가기까지 6개월이 넘게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발효된 지난해에는 4차례 북한을 방문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상황이 좀 더 어려워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지원단체의 같은 불만은 지난달 말 워싱턴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토론회에서도 제기됐습니다. 당시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의 샤넬 홀 부총재는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 때문에 북한에 대한 물품 공급 등이 제약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Last week we had the first rejection of some of the items that we submitted to the sanctions committee ever. We also know the sanctions committee process takes longer, so it takes us between 6 to 18 months to bring supplies.
처음으로 유엔 대북 제재 위원회로부터 유니세프가 제출한 대북 반입 물품 일부가 거절됐고 관련 절차가 더 길어지면서 물자가 반입되는데 6개월에서 1년 반이 걸린다는 겁니다. 20년 가까이 북한에 의료 지원을 해온 박기범 재미 한인의사협회 북한 담당국장은 VOA에 국무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로 인해 현재 북한에서의 의료 활동이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ability to work in North Korea. As you know, there's a travel ban, and we were issued special validation passports in May. Mm-hmm. Three doctors, Korean-American doctors, went in, including myself. And then we applied again to go in August.
북한 여행 금지 조치에 따라 자신을 포함한 한국계 미국인 의사 3명이 지난 5월 특별 여권을 발급받아 북한을 방문할 수 있었지만 8월 재신청은 거부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미 한인 의사협회는 스웨덴과 파키스탄, 영국,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 의사들과 함께 북한에서 활동하는데 주축이 되어온 미국 의료진의 방북이 막히면서 다른 나라 출신 동료들의 의료 방북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26일에는 미국 친우봉사단과 Good Friends USA, JTS 아메리카, 평화와 정의재단 등 35개 미국 비정부 단체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등에게 대북 인도주의 상황을 개선시켜달라는 공개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대북 인도주의 문제를 핵협상과 분리시켜달라며 북핵협상의 채찍으로 인도주의 지원 중단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반면 북한 문제의 특성상 이런 요구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무부 대북지원감시단 등으로 활동했던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1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정치적 사안은 결국 인권 문제와 결부돼 있어 두 사안을 별개로 다룰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Yeah, I mean, I think most of the issues we all know, you know, the North Korean government doesn't do a good job of supporting its own people. I think in that
브라운 교수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빈곤, 의료 등 광범위한 인권 문제에 있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을 이웃나라들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자국민을 배려하는 정상적인 나라로 만드는 것이 핵심인데 이는 북한의 군사, 정치, 경제와 연계돼 있는 만큼 이들을 분리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인도주의 단체들의 임무는 단순히 북한의 물자를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새로운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hen a humanitarian organization wants to help North Korea, it's a problem. You know, the question is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면 의료, 보건을 포함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빠른 속도로 개선될 것이며 이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은 북한 정권의 책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대북 인도주의 활동의 가장 바람직한 결과는 비핵화와 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쉽게 달성할 수 없는 결과인 만큼 훨씬 더 많은 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국제적 기준에 맞춰 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9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며 지원이 가장 취약한 계층에 돌아가도록 보장하는 시스템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North Korea has diverted its own resources not to the basic needs of its population, but diverted its own resources to nuclear weapons expenses.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대신 핵무기 개발과 사치품 구입에 전용하며 공정한 분배와 엄격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인도적 대북 지원은 오히려 북한 정권과 핵심 계층의 이속만 채운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올해 중반까지만 해도 대북 식량 지원 등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도왔다며 지원에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지난 13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최근 인도주의 물품에 대북제재 유예 요청을 허가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생명유지 지원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를 통해 유엔 아동기금의 최근 제안을 포함한 많은 제재 예외 요청을 지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북제재위원회는 결핵과 말라리아 퇴치, 예방접종 활동을 위한 유니세프의 제재 유예 요청 사례 가운데 승인된 35건을 지난달 24일 공개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반입을 허용한 인도주의 물품은 엑스레이와 저온유지 장비 등으로 총 비용은 250만 달러 수준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에 관해 객관성을 운운하기 전에 국제조사단의 방북부터 허용해야 한다고 한국 내 인권단체들이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이 최근 탈북민들을 인간 쓰레기라고 비난하며 이들의 증언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입니다. 서울에서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정권이 인권 문제를 부인하고 미국을 비난한 건 아무런 설득력이 없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지도자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돌아온 한국의 대북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북한이 최근 관영 매체를 통해 미국과 한국, 탈북민들을 싸잡아 비난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민간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이용환 대표입니다.
북한으로서는 핵 문제를 가지고 북한이 무력 강국이 됐다는 걸 과시를 하면서 뭔가를 자꾸 얻어내려고 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인권 문제를 같이 제기를 해야지만 안정적인 평화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한 게 타당합니다. 북한이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는 것은 미국이 이것을 제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거짓이고 궤변입니다. 한국 내에도 상당히 남한에도 상당히 많은 단체들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동일하게 지금 많이 내고 있고요. 유엔에서 이런 결의안들이 나갈 때나 한국으로는 탈북민들이나 또는 한국에서 북한에서 지금까지 납치해간 수많은 민간인들 피해 가족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의안을 내는 곳은 미국이 작성을 주도하는 곳이 아니고 유럽이나 뭐 일본 같은 곳에서 또 이제 한국도 같이 공동으로 참여를 하고 많은 나라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문제를 핵 문제만으로 풀 수 없다라는 동일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인권 타령에 빚긴 미국의 추악한 속내를 해부하다란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 제기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최근 2005년부터 13년 연속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은 미국과 추종 세력의 조작, 미국이 떠드는 북한의 인권 문제는 아무런 타당성도 현실적인 근거도 없는 허위이며 궤변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아울러 탈북민들을 거듭 인간 쓰레기, 추물이라고 비난하며 이들이 꾸며낸 증언의 신빙성을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라면서 미국의 협상에서 양보를 받아내고 북한 체제 전복을 노리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신문은 특히 비핵화와 인권 문제를 연계시키며 미국은 우리의 핵 문제가 조미 관계 개선에 걸림돌인 것처럼 운운하지만 그것이 풀려도 인권 문제를 물고 늘어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노동신문의 이런 논평은 미북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꺼내지 말라는 북한 정부의 공식적인 요구라고 한국 매체와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용환 대표는 하지만 핵 문제가 해결돼도 인권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질 것이란 북한 정부의 주장은 궁극적으로 맞는 얘기라고 지적합니다.
북한은 정확하게 지적한 건 그겁니다. 핵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더라도 인권 문제를 계속 걸고 들 것이다. 맞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방송을 듣고 자유롭게 장사를 하고 자유롭게 자기들 삶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목소리를 더 강화해서 높일 것이 분명합니다. 북한은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탈북민 단체장들은 북한이 정말 북한 정권의 주장대로 살기 좋은 나라였다면 왜 수많은 주민이 탈출해서 한국과 국제사회에 정착했냐고 반문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으로 올해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했던 지성호 나우 대표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날까 이런 이야기가 있죠. 북한이 이제 살기 좋은 나라이고 이제 인권 문제가 이제 완벽하게 해결된 곳이라면 이제 북한을 탈출해서 이제 3만 명이나 이제 남한과 국제사회로 왔겠는가. 또한 이제 뭐 전 세계에 살고 있는 탈북자가 이제 몇십만 명으로 지금 추정되는데 그렇게 이제 그 인권이 보장된 나라면 이제 그럴 일이 이제 없다는 거죠. 북한이 이제 인권이 그렇게 이제 그 자유롭다면 뭐 이제 북한에서 살기 싫으면 나갈 수 있는 자유도 있는 거잖아요. 망명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최소한은 이제 본인의 감정까지도 이제 정부에 의해서 컨트롤 이제 당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을 이제 살았는데 이제는 이제 좀 이제 북한 이제 그 노동신문이 좀 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김정은이 좀 변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이제 이런 이제 원색적인 이제 기사를 내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창피함을 느낄 때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북한 출신으로 26일 한국 프레스클럽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 해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은 북한 지도자가 탈북민을 욕하기 전에 주민들부터 돌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인권이 보호되고 살기 좋은 나라였으면 우리가 배신하라고 해도 배신을 하지 않았을 거며 보호해주지 않은 거에 대한 자기들의 책임은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탈북자들만을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국가 지도자 리더답지 못한 행위라고 생각하고 쓰레기고 뭐 이렇게 욕하지만 우리보다 더 쓰레기인 것은 김정은은 자기 고모부도 그리고 자기 형도 이렇게 죽이게끔 하는 그런 끔찍한 폐륜적인 그런 인권 침해 가해자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희들 탈북자들을 그렇게 욕할 시간에 오히려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고 직접 그들을 석방시키는 일을 하나라도 더 하라고 저희는 촉구하고 싶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차미리 간사는 북한 정권의 주장대로 탈북민들의 증언에 객관성이 부족하다면 직접 국제기구와 전문가들을 북한으로 초청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확실하게 객관적인 기관에서 국제기구에서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선별을 하도록 하려면 본인들이 더 오픈을 하고 더 그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오해를 했던 거라면 미안합니다. 우리가 오해했습니다. 라고 끝낼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북한도 지금 내부에서 본인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걸 오픈하지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영환 대표는 미국에서 연수를 받으면서 노동신문이 강하게 비난한 흑인 차별 역사가 역설적으로 어떻게 극복됐고 북한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둘러본 현장들에는 과거에 이제 그 미국의 흑인들, 유색 인종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겪었고 어떻게 인권을 그 침해당했었고 또 이 사람들이 그때를 어떻게 견뎌냈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또 미국 사회는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 소수자들의 목소리들을 어떻게 잘 반영을 해주고 있고 귀 기울여주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미국에 저희가 연수를 한 것이 미국의 밝은 곳들만 보러 간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보게 한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가게 되면은 북한에 관광을 가게 되면 북한에서 김일성 뭐 사적지, 김정일 사적지 이래서 북한에서 보여주고 싶은 걸 골라서 보여주고 예를 들어서 뭐 인권 문제가 있었던 곳들은 철저히 숨기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미국에 간 연수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과거에 어두웠던 역사를 지금 어떻게 극복을 하고 고쳐나가려고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곳들을 갔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어두웠던 역사로부터 미국이 그래도 이렇게 스스로 바꿔나갈 수가 있고 사회가 자유롭기 때문에 목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사회로 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더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노동신문은 26일 논평에서 미국의 장편소설인 톰 아저씨의 집까지 언급하며 흑인 착취와 학대를 일삼았던 미국이 오히려 인권 옹호자로 광대극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지성호 대표는 하지만 북한이 자주 비난하는 미국의 옛 흑인 차별 역사를 현지에서 직접 보고 배우면서 오히려 다른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미국은 그 당시에도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었고 그래서 언론의 자유가 있었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유들이 이제 있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그 정말 큰 이제 그런 그 집회가 이제 만들어졌고 또한 그것이 또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만들어졌고 또한 이제 반성을 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그 뭐 그에 대해서 이제 그 지금은 이제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뭐 이제 인권의 역사를 이제 기린다든가 그리고 또한 이제 그 뭐랄까 뭐 학교라든가 공부 뭐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또한 이제 특례 뭐 예 이런 것들도 이제 주려고 하는 사회적인 그런 움직임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았죠. 근데 내가 돌아본 이제 북한은 이제 이런 이제 할 수 있는 원천적인 그 자체가 이제 없고 변화의 그런 이제 그 할 수 있는 뭐 이제 요소들이 이제 없고 예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안타까웠고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차미리 간사는 연수를 받으면서 과거 피해자였던 흑인과 인디언들이 오히려 지금은 목소리를 더 크게 내는 게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자신의 그 목소리를 더 키우는 거, 그거를 보면서 이제 그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피해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옆에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피해자의 입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과 옆에서 그거를 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가 더 강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모이면은 정말 이제 많은 거를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북한에서 말라리아 발병 건수가 지난 5년 사이에 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까지 추가로 40% 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19일 발표한 2018 세계 말라리아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에서 확인된 말라리아 발병 건수를 4,463건으로 집계했습니다. 지난 2012년과 비교해 80%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에 2만 1,850건을 기록했던 북한의 말라리아 발병 건수는 이듬해인 2013년에 14,407건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어 2014년에 1,535건, 2015년에 7,010건, 2016년에 4,890건, 그리고 지난해 4,463건으로 5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전체 인구 2,549만여 명 가운데 약 850만 명이 말라리아 감염 위험이 있는 지역에 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에서 2010년 이후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에서는 1970년대 말라리아가 사라졌다가 1998년에 2천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면서 다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지난 2001년 11만 5천여 명으로 최고치에 달한 뒤 2007년까지 계속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007년 북한을 말라리아 퇴치전 단계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부터는 발병 건수가 만 건 이하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는 2020년에는 북한의 말라리아 발병 건수가 현재에 비해 40% 이상 더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에서는 국제질병퇴치기구인 세계기금의 지원으로 말라리아 퇴치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기금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북한에 미화 87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세계기금은 올해 2월 북한 내 재원 분배와 지원금의 효율성에 대한 보장 수준 등이 이사회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대북 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 궁금은 하지만 다 가볼 수는 없죠. 하지만 라디오를 켜면 미국이 펼쳐집니다. 다양한 사람,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곳.
That's the funny thing about the Golden Gate Bridge. It's not gold at all. It's a red color. It's called.
50개 주 곳곳에 숨어 있는 다양한 얘기.
미시간이 옛날에는 디트로이트가 수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랜싱이라는 곳 한.
The very first British attempt to establish a permanent colony in the New World was in.
50개 주의 어제와 오늘.
뭣도 모르고 내려도 여기가 해발 한 5,000 피트 위에 있는 4,000. 800대는데요. 피트 위에 있는 도시인 줄은 모르겠는데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심적인 여유. 예, 심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 같고.
미국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한인들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합니다.